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 유치원생을 본다면 우산을 주시겠습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은 이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하나의 관습과도 같지요. 그러나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써야 한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국민이나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어린 시절부터 하는 교육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말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지요. 어린아이가 우산을 쓰고 걸으면 시야가 가려져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손이 자유롭지 못하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이 가능하면 우산을 쓰지 않고 우비나 레인코트를 입으라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도 여전히 우산을 잘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비 오는 날 우산을 쓴다는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바꿀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옛것에 익숙한 나머지 새로운 방식을 쉽게 수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자기는 옳고 나머지 방식은 뭔가 틀리다, 뭔가 다른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방식과 또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양식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은 황량한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석청, 즉 오늘날로 말하면 메뚜기와 또 꿀을 먹으며 지냈으며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을 만큼 아주 절제되어 있었지요. 제자들은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도 이따금씩 했지요. 근데 사실 모세의 율법을 살펴보면 1년에 한번 오직 구속의 날만을 공식적인 금식의 날로 제정하고 있을 뿐더러 다른 날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무려 두 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이 하루 한 끼를 굶는 것만 해도 매우 괴로운 일인데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으니 이들의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따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만큼 결혼식장에 많이 가신 분도 없고 또 연회장도 많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음식에 대하여서 금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렸지요. 이러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결코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보였던 것이지요.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금식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표본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하고 조금은 비판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금식은 해야지 하고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고정관념과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성경 다섯 장씩은 읽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기도 하루에 얼마 정도는 해야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이 기준과 맞지 않는 자들을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생활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그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려 40일간 금식한 적이 있으신 분이시죠. 즉 예수님께서도 늘 먹고 마시기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한 이 신랑의 친구들을 빗대어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기쁨이 넘치는 축제였으며 그 축제는 무려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애도와 슬픔의 상징이었기에 이 기쁨의 축제 기간 가운데 이 결혼식 기간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예의도 아니었으며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빛과 또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의 제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또 금식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권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비유로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6절 17절은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표현은 요즘 한국 정치계에서도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쓰일 아주 유명한 표현이 되었죠. 그런데 정작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이 옷감은 대부분 빨래를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옷감이 줄어드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고 깁는다고 했을 때 빨래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그 천 조각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옷이 당겨지고 또 찢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 새 포도주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담아두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가지고 이 병 모양으로 만든 부대 안에 포도주를 넣어 보관했던 것이죠. 이 부대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두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 그 안에서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부대는 그에 맞게 그 크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면 그것이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16절과 17절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옛것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종교적 전통에 끼어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굳어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낡은 생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이 낡은 가죽은 아닌가?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옛적부터 있던 나의 신앙의 관습과 습관으로서 남들을 정죄하고 있진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행위로 전락할 때, 나의 신앙의 포커싱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낡은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굳어진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부어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서는 꽃이 피기 어려운 법입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있어서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굳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을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들을 제하여버리고 새로운 마음, 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새 포조도 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살아있는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쓰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터인데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틀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입니다.